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저희가 잘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오셔서 이 말씀의 환한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고 갈 바를 발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 곧 유대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또한 구약 의식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유대인들은 많은 민족들 중에 자신들만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자고 자신들만 율법을 계시받은 자라고 하는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행위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행위 구원관을 갖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계시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율법을 계시받은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또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에 기초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만은 자기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이 토양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자족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자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의 도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본질, 세상의 특징을 한 몸으로 보여주었던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부류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리주의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서 웬만한 이적이나 표적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저 예수님을 역사상 지금까지 있어왔던 또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고 특별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왔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신병자나 혹은 미친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올 줄로 생각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적인 자세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각종 표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따를 만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연결고리를 끊고 원수와 이웃을 사랑해 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기 희생의 극치를 보여준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그 당시에 명절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한 부류는 예수님은 민중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가자라고 제의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으시다가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 그때는 이미 명절이 반쯤 지난 명절 중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보통 언제 시작이 되지요? 초막절 절기가 언제 있습니까? 7월 달에 있죠. 7월 달에 많은 절기가 거기에 많이 속해 있죠. 7월 1일은 월삭 중에 월삭, 초하루 중에 초하루죠. 매우 중요한 절기죠.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되고 제8일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초막절 절기가 8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절 중간쯤이라고 말했으니 한 4일 정도, 나흘 정도가 지나간 어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켰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요시아 시대까지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고 개혁자였던 요시아 시대 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는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여서 유대 남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신 것은 율법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인가 동시에 절기가 비유하고 상징하는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절기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월절 날 올라가시고 초막절 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절기 때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절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메시지로, 실제 구속사역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절기 때 올라가셨다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 상징과 실체가 오버랩되는, 접목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이것과 이것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은 민중들을 속이는 미혹시키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양심을 옭아매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을 바로잡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고 다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만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가? 이 사람이 어디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글, 여기 여러분들 그 그래머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그래머, 문법, 뭐 글, 바로 그 단어인데 이 그래머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자, 뭐 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47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할 때 그의 글은 그야말로 문자를 가리키죠. 바로 성경을, 토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글자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문 혹은 학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할 때 이 학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산상순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는가라고 그들이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로 쟁론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명령했는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일들이 발생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보혜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잘 풀어 설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을 풀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것은 정규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던 자가 고등수학을 아무 어려움 없이 막 풀어낼 때 탄성을 바라는 것처럼 단지 글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처럼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정교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도무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전할 수 없는 내용이라 여겨지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일관이 있었던 그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매우 정확한 평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보였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19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록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받아들일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거나 받아들일 마음 없이 단지 그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경탄에 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설교자들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는 말씀이 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심령의 한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말씀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원리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그 말씀이 6일 동안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묵상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탁월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죠? 탁월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교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흔히 딜리버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내용이 100% 그냥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가르침이 수려하거나 탁월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별로 없어도 그저 잔잔하게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요소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모세율법에 능통했던 자들이었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미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약속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목격했다면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적대시하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실력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의 의를 부인해야 된다. 사람은 자존심 상할 때 제일 화가 나지요? 자존심 상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때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매우 경이로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가르침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배웠던 내용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설사 조금 다른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었던 대스승의 가르침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저 비슷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해서 율법의 의미를 달리 설명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일반적인 랍비들은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기초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내 교훈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자기가 말씀을 개발해내거나 연구해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지요. 그러나 본래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르침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 논증의 근거를 기존 학자들의 책이나 그 다음에 논문에서 가져오지요. 그래서 각주를 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학자도 말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랍비들은 그 당시 있었던 랍비들이나 앞서 있었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책에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분은 계시의 진정한 통로가 된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내 말을 너희가 만약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다든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죄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범주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죄사함이 언제나 필요하지요. 따라서 죄사함의 근거와 자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정말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 출애기 23장 말씀인데 한번 출애기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23장 20절부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자는 천사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겠다. 여기 출애기 23장에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사자의 신분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는 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그 사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삼가 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와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록 성자께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어느 한 개인의 말, 어느 한 랍비의 말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너 누구지?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 아들이지? 누구 딸이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 자신을 똑같이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계시되는 그리스도와 간극이 없어야 돼요.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됨과 동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계시하는 자와 계시되는 자가 갖고 있어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 주셨는데 계시하는 자가 80%밖에 계시하지 않으면 100%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계시가 제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또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외에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에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발견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인생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지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비록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이 좀 못 배우셔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좀 어렵게 사시는 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복음의 내용만큼은 성경의 큰 흐름만큼은 영생의 도리만큼은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좀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광신자들은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독특한 것이다. 성부께로부터 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배움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특별히 한두 번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짜릿한 경험을 근거로 또 다른 경험들을 자꾸 하려고 하지요. 이미 드러난 계시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틀과 구조를 이루는 원리로 작용이 되어져서 다양한 삶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식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무슨 금식기도, 기도원 간다든지 뭐 특별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를 제시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마치 자신의 경험을 특화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만 할 수 있지 다른 설교자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훈의 기원이 성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주장, 곧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앞에 말씀했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정말 그 교훈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제기하게 될 반론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당장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봐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너의 교훈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라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부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기는 했지만 로마서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훈도요 선생이라고 자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걸어다니는 두루마기라는 별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깨우치고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희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냐라고 주님께서 질타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와 입술로는 가르치고 이해했지만 실상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진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물론 우선은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조차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신학하고 난 다음에 다 신학 필요 없더라고 말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예요. 틀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잘못된 구조와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종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 신학의 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까막눈이었는지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것은 자기 신학의 틀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말씀, 드러난 뜻에 다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드러나요. 단순히 그가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자랑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 내용을 입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삶으로 드러낼 수 없고 실상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삶의 내용 안으로 자리 잡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써준 원고를 읽듯이 그 원고를 읽어내기는 하지만 그 원고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좋은 선생들이 없는 이유는 탁월한 신학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깨달아진 그 말씀 붙잡고 내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한 말씀의 교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도의 이성도 물론 깨어 있어야 되지만 냉철한 이성도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랄지라도 그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기꺼이 나를 그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통 기도할 때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양한 선택, 다양한 초이스 중에 뭘 택해야 될 것인지 고민되실 때 보통 기도 많이 하지요. 대개 신자라면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과가 최선이 아닌 것은 바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 드러나실 때 그것을 포기하라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내가 포기하고 드러난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이유예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진 이 생각, 이 뜻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을 행할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은 순종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지요. 물론 순서로 깨달음이 들어와야 순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깨닫고 순종한 일이 많아지고 더 깊어짐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깨달음의 내용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드러난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라는 사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동의될 때죠. 아, 정말 그렇구나. 인생의 삶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세상과 재물을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허무하고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인 원리로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해되어져도 그 뜻을 따라 살 열망도 없고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눈먼 소경에는 환하게 비치는 태양빛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눈부실 정도로 아무리 비춰지고 주일날 선포되어져도 영적인 맹목의 상태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보일 수 있어요. 아, 참 목사님 설교를 참 조직적으로 하신다. 혹은 논리적으로 하신다. 혹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신다. 이런 식의 반응은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로서의 반응은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을 가르칠 때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고 만약에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많아진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훈과 가르침은 정말 탁월한데 교훈하고 가르치는 당사자에게만 자꾸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교훈은 사람의 교훈일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말이 좀 어눌하고 비록 좀 조직적이지 못한 것 같고 조금 논리가 좀 비약되는 것 같고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 제가 그 부목사로 전도사 부목사로 10년 동안 있었던 화순교회 이전 그 원로 목사님 자꾸 하셨지만 소천하였지만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설교가 이렇게 조직적이지 않았거든요. 신학의 내용이 풍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잘 전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화성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아, 화성교회 출신 그 목사님들은 참 다들 뭐 훌륭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런 좋은 목사님의 모분을 본 거죠. 단순하게. 그야말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냥 자기 부인하고 열심히 주님 믿고 따르는 이 단순한 신앙. 그 장영애 목사님이 김일성 투표 반대하고 이남으로 내려왔거든요. 아주 똑 부러지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한 번도 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내신 분을 나타내신 일에 온 정성과 힘을 다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걸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운 분이신가,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사역자의 역할과 책무지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고 성품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그분만 나타나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죽인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돈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말씀인가, 과연 저분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기준은 그분이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가,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을 움켜쥐시고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발을 잘 드러내는 분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짧은 강설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많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 많지는 않지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가장 탁월한 복음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예수님의 설교문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날마다 대부분 왜 복음서를 설교할까요? 물론 루터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서 다른 뭐 복음서는 이렇게 하찮게 취급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를 하찮게 취급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한한 인생 동안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스토리로만 복음서를 자꾸 이해하거든요. 오병의 기적 행한 거,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나사로 살린 거, 이것만 머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스토리보다 더 사실은 더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닥에 있고 스토리만 이렇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자리잡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해서 정말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했는가를 잘 살펴서 정말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고 또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작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이성으로 이 말씀을 다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도 간구했습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 내용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비춰주셨던 이러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의 참됨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된 말씀에 헌신하고 그 헌신된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